여러분,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 중 한 명의 곁에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그 요셉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고대 근동을 휩쓴 엄청난 대기근으로부터 제국을 구해낸 그 전설적인 총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대 이집트의 그 방대한 공식 기록이나 화려한 기념비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진짜 미스테리하죠. 이집트인들은 도대체 왜 그 거대한 제국의 2인자를 역사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워버렸을까요? 바로 그 지묘한 침묵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거대한 미스테리의 시작점입니다.
지식탐구에 열정적이시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얕은 요약이 아니라 진짜 깊이 있는 배움을 원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에서 완전히 해체해볼 자료는요, 로버트 바누이 박사님의 구약 역사 강의록입니다.
네, 이 자료가 겉보기에는 그냥 고대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역사 강의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 안에는 고도로 복잡한 연대기의 수학적 퍼즐이 숨어 있고요. 또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꿰뚫는 엄청난 문학적 반전, 그리고 역사의 승자들에 의해 지워진 고대의 진실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단편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듣던 그 요셉과 이집트의 기록을 연대기적, 문학적, 역사적 관점으로 아주 철저하게 분해해보는 겁니다. 고대 문헌을 읽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선사해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풀려면 사실 가장 먼저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부터 특정을 해야 하거든요. 역사의 뼈대를 세우는 연대기 작업인 거죠.
아, 시간의 뼈대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고대 연대기라는 게 프로스토 왕들이 통치한 기간을 순서대로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그런 단순한 산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랑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다스린 기간을 성경에 적힌 숫자 그대로 막 합산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두 왕국의 시간선이 수십 년이나 어긋나 버리던데요?
네, 그게 바로 수백 년 동안 역사가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두통거리였습니다. 아니, 기록된 숫자는 명확하게 있는데 막상 맞춰보면 아기가 전혀 안 맞는 거죠.
미칠 노릇이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 난제를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마침내 그 구조를 해독해낸 분이 있어요. 바로 에드윈 틸레라는 학자입니다.
아, 에드윈 틸레.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들이 시간을 기록하던 방식은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력의 개념이랑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했던 건가요? 고대인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현대의 1년이랑 물리적으로 막 다르게 흘러갔을 리는 없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은 당연히 똑같았죠. 하지만 왕의 통치 1년을 언제부터 또 어떻게 카운트할 것인가에 대한 그 회계적 기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카운트하는 기준이요?
네. 가장 큰 변수가 이른바 즉위연도 방식과 무즉위연도 방식의 혼용인데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왕이 12월 1일에 왕위에 올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해 남은 한 달을 이 왕의 통치 1년으로 기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듬해 새해 첫날부터 통치 1년으로 기록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 고대 역사가라면 비록 12월에 즉위했어도 일단 왕좌에 앉아서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 해를 바로 1년 차로 계산할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남왕국 유다는 오히려 이듬해부터 카운트하는, 즉 첫 해를 0년으로 치는 즉위 연도 방식을 주로 썼습니다.
아, 그래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한 달만 다스렸어도 무조건 1년 차로 쳐버리는 무즉위 연도 방식을 썼고요.
와, 벌써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왕국이 서로의 방식을 막 섞어 쓰거나 외교적인 이유로 갑자기 기준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더 무서운 건 기록에는 우리가 방식을 바꿨다는 친절한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하나의 통합장부로 옥주로 맞추려는 상황이랑 완전 비슷하네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미국 본사는 10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고 한국 지사는 1월부터 시작하는데 총무팀에는 각 지사가 무슨 기준을 썼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우리 올해 실적 5년 차입니다. 이런 숫자만 띡 던져진 거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그 혼란스러운 장부에 또 다른 아주 치명적인 변수가 추가됩니다. 바로 공동통치라는 개념인데요.
공동통치요? 왕 둘이서 같이 다스린다는 뜻인가요?
네, 고대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들을 공동왕으로 세우는 일이 되게 흔했거든요.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통치기간이랑 아들의 통치기간이 장부성으로 겹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빙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40년을 다스렸고 아들이 4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쳐보죠. 그럼 후대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숫자를 더하면 80년이라는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40 더하기 40은 80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두 사람이 1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흘러간 물리적인 시간은 70년이 되는 겁니다.
와, 맙소사.
기록상의 80년과 실제 시간 70년 사이에 무려 10년이라는 유령의 시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통치한 기간을 장부에서 빼지 않고 각각의 실적으로 중복 계산해버린 거군요. 아니, 그럼 틸레는 이 엉망진창인 장부를 도대체 무슨 수로 맞춰낸 겁니까?
틸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아주 우주적인 기준점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우주적인 기준점이요?
네, 바로 기원전 763년에 발생했던 일식 기록입니다. 태양에 가려지는 그 일식이요. 당시 아수르 제국의 기록에 이 일식이 일어난 해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하, 천문학적 현상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틸레는 이 천문학적 팩트를 절대 연도의 닷으로 딱 삼고 거기서부터 주변국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치밀하게 교차 검증해 나간 겁니다. 각 왕국이 어느 시점에 회계 기준을 바꿨는지 공동 통치는 구체적으로 몇 년이었는지를 역추적한 거죠.
와, 그 결과 엉켜있던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퍼즐이 오차 없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군요.
네, 정말 학계의 길이 남을 놀라운 업적이죠.
틸레가 고대 역사의 그 복잡한 뼈대를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세웠네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의 뼈대가 생겼다는 건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력의 칸이 정확하게 맞춰졌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 숨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역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맞아요. 뼈대를 맞췄으니 이제 그 시간선 위에서 벌어지는 인간 심리의 밑바닥, 진짜 피 튀기는 드라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흔히 요셉의 이야기는 억울하게 배신당한 노예가 제국의 총리가 되는 화려한 성공 신화나 아니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눈물로 용서하는 아주 아름다운 화해의 서사로 읽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형님들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긴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진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용서의 절정을 보여주죠.
그런데 로버트 얼터라는 학자가 쓴 성서서사의 예술이라는 책을 인용한 강의록을 보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45장의 그 눈물겨운 용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오, 그래요? 그럼 어디가 클라이맥스인가요?
오히려 그 직전인 창세기 44장에서 형인 유다가 이집트 총리, 그러니까 정체를 숨긴 요셉 앞에서 쏟아내는 아주 기나긴 연설이 이 거대한 서사의 진짜 심장부라는 겁니다.
뭐 창세기 44장의 유다 연설이요? 도대체 그 연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유다라는 인물이 겪어낸 아주 완벽한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반전입니다. 로버트 얼터는 이것을 점대점의 원상복구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했어요.
점대점의 원상복구요?
네. 시계를 22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볼까요? 당시 아버지 야곱은 첫사랑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만을 지독하게 편애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채색꽃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유다는 그 노골적인 편애를 견디지 못하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자고 앞장서서 주도를 하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아주 잔인하게 밀어넣습니다.
진짜 무서운 질투심이네요.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 마음에 치명적인 비수를 꽂은 거잖아요.
그런데 22년 후 이집트에서 그 상황이 아주 기묘하게 완벽히 반복됩니다.
아, 요셉이 자기 정체를 숨긴 채로 라헬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이자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형들을 막 압박하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이것은 사실 요셉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유다는 22년 전과 완전히 똑같은 딜레마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하는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이 지금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만약 22년 전에 그 악독했던 유다였다면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베냐민을 이집트에 버려두고 홀가분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 이집트 땅에 영원한 노예로 남겠다고 스스로 자초하죠. 자기가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정말 슬픔에 빠져서 돌아가실 거라면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볼게요. 유다가 단순히 그 막내 동생이 불쌍해서 혹은 아버지가 불쌍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희생을 자초한 걸 수도 있지 않나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게 얼터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유다의 그 긴 연설을 아주 자세히 뜯어보면 유다는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만을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그 뼈아픈 편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제는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군요.
네. 22년 전에는 그 편애를 부숴버리기 위해 아버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똑같은 고통을 다시 겪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와...
이것은 단순한 후회나 동정심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 악행을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버리는 아주 완벽한 도덕적 속죄인 거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창세기의 마지막을 그냥 요셉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로만 읽어왔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보를 잇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거든요. 훗날 다윗왕과 예수로 이어지는 선조가 바로 이 유다니까요.
반호희 박사님 역시 그 점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계십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요셉의 성공과 이집트 이주는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부상장치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일시적인 구명조끼 같은 거네요.
네, 진짜 중요한 영적이고 역사적인 정통성은 결국 유다에게 있었고요. 그 유다가 어떻게 이기적인 질투에 화신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도덕적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이 창세기 44장의 연설이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와, 뼈대 위에 완전히 새로운 살이 쫙 붙는 기분이네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의 구속과 변화의 스토리라니요?
정말 놀라운 문학적 반전이죠.
하지만 여러분, 유다와 요셉의 이 엄청난 심리적 대격돌은 결코 진공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던 무대, 아주 특정한 정치적 역사적 무대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퍼즐, 바로 역사적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2인자가 된 요셉의 이야기에서 역사가들의 머리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을 중용했던 이집트 통치자의 이름이 그냥 파라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인 거죠.
아니, 수천 년 이집트 역사에 파라오가 한두 명이 아닌데 정확히 어느 왕인지 안 적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연대기 숫자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거꾸로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네, 어떤 변수인가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연도를 정확히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원전 1446년이라는 학설과 1290년이라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문 전체 기간을 도대체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이집트에 머문 기간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요? 성경 기록에 딱 몇 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텍스트의 전승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유대교의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사본을 보면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을 430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 430년이요?
네, 그런데 기원전 3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2녁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본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 430년이라는 기간이 가나안 땅에 머문 기간과 이집트에 머문 기간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하, 그럼 이집트 체류 기간은 430년의 절반인 215년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연대기를 세울 때 회계장부의 기준이 또 달랐던 거죠.
그러면 이 변수들을 요리조리 조합해서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던 시기를 계산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먼저 보수적인 계산법, 즉 출애굽 연도를 기원전 1446년으로 보고 마소라사본의 430년 체류 기간을 더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에 처음 들어간 시기는 기원전 876년이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건 그보다 조금 앞선 대략 기원전 1896년경이 되고요.
기원전 1896년이요?
네. 이 시기는 이집트의 진짜 토착민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제12왕조 시대입니다. 반면에 출애굽을 후기 연대인 기원전 1290년경으로 잡고 역산을 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시기는 기원전 1740년경으로 확 내려옵니다.
오, 기원전 1896년과 1740년, 고작해야 한 150년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 두 시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차이입니까?
이집트 역사에서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요?
기원전 1740년경은 이집트 토착 왕조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외부에서 쳐들어온 외국인 정복자들, 소위 목자 왕들이라고 불렸던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 북부를 떡하니 지배하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셉이 오리지널 이집트인들의 지배를 받았느냐, 아니면 이집트를 무력으로 점령한 외부 외국인 정복자들의 지배를 받았느냐, 그 결정적인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히브리인인 요셉, 그러니까 샘족 출신의 이방인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콧대 높은 이집트 대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오른다는 게 정치적으로 좀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토착 이집트 관료들의 반발이 엄청났을 텐데.
그렇죠. 보통의 상황이라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만약에 파라오 자체가 외국에서 온 외국인, 그러니까 힉소스였다면, 와,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역사적으로 힉소스 역시 가나안 지역에서 넘어온 샘족 계열로 추정이 되거든요. 외국인 통치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아주 적대적인 이집트 토착민 관료를 중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언어나 혈통이 좀 비슷한 샘족 출신의 똑똑한 젊은이를 기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와, 논리적으로는 진짜 아주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님,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증거잖아요. 외국인 통치자 치하였다면 샘족인 요셉이 권력을 잡기 쉬웠을 거라는 훌륭한 추론인데, 혹시 이 힉소스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텍스트적 증거가 성경 안에 남아 있습니까?
반오이 박사님의 강의를 유심히 보면요. 마치 탐정이 사건 현장을 샅샅이 살피듯이 찾아낸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이 무려 5가지나 있습니다.
5가지나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단서는 창세기 47장 17절에 등장합니다. 대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백성들의 말을 받고 대신 식량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말과 가축을 받고 식량을 줬죠.
그런데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이집트의 말과 병거라는 신무기를 처음 두려운 세력이 바로 이 힉소스입니다. 그 이전 토착 왕조 시대에는 이집트의 말이 아예 없었어요.
와, 이거 완전히 영화 속에서 시대적 오류를 찾아내는 거랑 똑같네요. 중세 배경 영화인데 주인공 손목에 떡하니 디지털 시계가 채워져 있으면 아, 이거 적어도 1970년대 이후구나 하고 눈치채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성경에 말이 등장했다는 건 그 시대가 최소한 힉소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군요.
네. 화면 구석에 잡힌 디지털 시계 하나가 전체 시대 배경을 확 뒤집어 엎는 것과 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샘적 어드밴티지고요. 세 번째, 지리적 단서도 이 힉소스 가설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지리적 단서요? 어떤 위치가 중요한가요?
요셉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온 자기 가족들을 정착시킨 곳이 고센이라는 땅인데 이곳은 나일강 하구의 델타 지역, 즉 북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토착 왕조들의 수도는 저기 남쪽 깊숙한 테베라는 곳에 있었지만 이방인인 힉소스 왕조는 그들의 수도 아바리스를 바로 이 북부 델타 지역에 딱 두었거든요.
아, 성경을 보면 요셉이 가족들이랑 파라오 사이를 아주 빈번하게 오가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 파라오가 저기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테베에 있었다면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겠네요.
그렇죠.
힉소스 왕조 치하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고센 땅과 수도가 아주 가까웠다는 설명이 완벽하게 성립합니다.
게다가 네 번째 단서는 정말 텍스트에 찰싹 밀착된 아주 미세한 묘사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을 노예로 산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바를 소개할 때 아주 독특한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어떤 수식어죠?
굳이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라고 콕 집어서 묘사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니, 이집트 한복판에서 이집트 관료를 만났는데 굳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마치 한국에서 공무원을 만났는데 굳이 한국엔 공무원 아무개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굉장히 어색하죠.
아, 그 당시 지배층이 이집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와 지배 계급이 이집트 토착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힉소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 관료가 진짜 토착 이집트인이라는 사실이 텍스트 안에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 묘사될 필요가 있었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와, 단어 한에 당시의 그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숨어 있는 셈이네요. 진짜 소름이 확 돋습니다. 그럼 오프닝에서 던졌던 가장 큰 질문, 왜 이집트 기록에는 요셉이 없는가에 대한 답도 결국 이 힉소스 가설로 설명이 다 되는 겁니까?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서가 그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출애굽기 1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가혹하게 핍박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요?
만약 요셉이 힉소스 시대의 총리였다면 이 새 왕은 힉소스 정복자들을 이집트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드디어 권력을 되찾은 이집트 토착 왕조, 즉 제18왕조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힉소스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짓밟은 아주 굴욕적이고 끔찍한 외세 점령군이었겠네요. 그럼 권력을 되찾자마자 힉소스와 관련된 모든 건축물, 기록, 그리고 그들 밑에서 호의호식했던 그 샘족 총리 요셉의 역사까지 깡그리 다 파괴하고 지워버렸겠군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주 흔히 벌어졌던 이른바 기록 말살형에 처해진 겁니다. 요셉의 흔적이 이집트의 거대한 공식 역사에서 그토록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이유를 사실 이보다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죠.
정말 거대한 탐정보드에 막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복잡한 실들이 힉소스라는 단 하나의 압정으로 쫙 모이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저희가 나눈 이 힉소스 가설과 연대기의 퍼즐들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그럴듯해도요, 고고학과 역사학의 세계에서 이게 100% 확정된 유일한 진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거 아시죠?
학계에서는 가장 유력하고 논리적인 모델 중 하나일 뿐이고요, 여전히 아주 치열한 반론과 토론이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연구 분야니까요.
맞습니다. 역사를 함부로 단정짓는 것은 늘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다각적인 접근, 즉 연대기를 수학적으로 끈질기게 검증하고 문헌 속에 숨겨진 인물의 심리를 입체적으로 쫙 재구성하며 또 작은 단어 하나에서 시대적 배경을 추론해내는 이 과정 자체가 고대 문헌이 가진 그 진짜 깊이를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 어떠셨나요? 겉보기엔 그저 뻔한 종교적인 이야기나 좀 딱딱한 고대사 강의록 같았던 바노이 박사님의 자료가 사실은 얼마나 치열한 지적 추적의 과정을 품고 있는지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에게 단어 하나, 숫자 하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른 시대적 정황들과 교차 검증해보는 이 집요한 태도는요, 현재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얼마나 더 다각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어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힉소스 왕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대제국을 호령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지만 권력의 주인이 딱 바뀌자마자 그들의 존재는 공식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지고 깎여 나갔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진 거죠.
네.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야 후대 학자들의 그 엄청난 땀방울로 겨우겨우 그 부서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잖아요. 결국 역사는 결코 객관적인 거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편집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권력을 쥔 토착 왕조의 기환은 언제나 이전 시대의 진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차 없이 삭제해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현재의 아주 명백한 사실들이나 공식 기록 중에서도 미래 세대에게는 누군가의 의도로 인해 완전히 지워지거나 아니면 수천 년 후 학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미스터리 퍼즐로 해석될 파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할 것 같은 지금의 이 상식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만의 힉소스를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